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우리는 보통 고향 하면 태어난 곳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태어나신 곳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을 고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애 사역 전까지 자라셨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당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미만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주의 사자가 권고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을 갔죠?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사신 곳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그래서 이로써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작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때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만났죠. 그 악한 영, 그 마귀를 만나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고백했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지금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직업을 뭘로 알고 있었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 나사렛의 목수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나셨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통 안식일에 이제 어디에 가셔서 복음 말씀을 전하셨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등불을 가지고 와서 비추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역이 잘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살펴보았죠? 그때 나사렛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크게 놀랐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놀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6장 2절에서 3절, 2절 뒷부분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가면 거기에도 똑같이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놀랐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놀란 모습은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달라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놀라긴 놀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오죠? 예수님을 놀라서 배척했다. 왜 배척했다고 하죠?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그 작은 마을, 그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본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저 요셉네 큰아들, 저 마리아네 큰아들 알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놀랐고 그래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며 그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마리아네 요셉네 집 다 아는데 그 걔네들 형, 가장 큰 형이잖아. 큰 오빠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철저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형제와 누이들의 형제로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나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고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고 목수로 사셨고 여러 동생들의 형과 오빠로 사셨다는 것. 이것이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다 이루시는 삶.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는 아들로 그 동생들에게도 사랑하는 형제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이웃들도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보고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신 권능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까지 쓰게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했던 자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미쳤다. He's crazy. 하고 붙들러 나왔다는 내용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족들도 믿지 않은 그 마을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의 반응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배척했다라는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근데 그런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했다. 영어로 하면은요, they took offense at him. 그런데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걸림돌이 되시다,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걸려 넘어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시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것을 한국 번역에는 배척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왜 육체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걸려 넘어지고 실족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화가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으로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셔도 그것이 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나사렛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도, 그것이 가족들이건, 이웃이건, 친지건, 이 세상이건, 다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실족하게 돼요. 화가 나서 버려야 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족에게까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2, verse 7 through 8.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보겠지만 베드로께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돌로 표현하시는데 두 가지 돌로 나타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을 받는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자꾸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하시냐?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실 거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화가 나기까지 하여 버리게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에게 걸림돌이었는가.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말씀이 따라오죠. 이러한 현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배척을 받으실 것도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70인 역에 보면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부당하시는 모습을 걸림돌이 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Isaiah chapter 8 verse 14 through 15.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정말 참믿음이 아닌 자들도 구별해내시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릴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땅. 당신 믿는다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그리고 자기 패밀리, 친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셔서 그 모든 죄인들의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반대의 부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려야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이란 집을 지을 때 그 중심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기초적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세울 때 모퉁이 돌부터 세워 성전 돌들을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 집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가르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는 기초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집과 나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는 자들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예수님 때문에 둘로 나누시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Acts chapter 4 verse 11 through 12.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자들도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어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위에 하나님 집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교인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죄인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현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 아니 자기 친족들에게까지 걸림돌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워주는 산돌이 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육체의 가족들 중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걸림돌로 여기고 화를 내며 배척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애매한 고난, 아니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고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이 배척해야 될 자들로 여기고 그들이 화가 나서 버려야 될 자들이고 복음까지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때로는 오늘 본문의 그 유대 땅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교만하여져 있으면은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몸된 교회나 형제들이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보다는요, 이 마음 안에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게 되고 분노 그리고 무관심과 같은 배척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결국 예수님이나 복음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세워지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나를 세워주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 마음이면 절대 나도 남을 세워주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집니다. 나부터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형제들을 나를 세워주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내 부르심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내 형제들을 세워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는 것까지 가지는 않고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우리도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교회나 형제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때는 무슨 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큰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걸림이 되고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나 교회나 형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않게 되는 때. 그래서 교회나 모임이나 예배나 교제나 섬김을 버리고 살아가는 때, 모든 사워주는 때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가 경계해야 될 때예요. 이때가 성도는 잠들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를 사워족과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사워주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좋은 교제 나누다 가는 곳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워주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죠.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올바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 삶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모든 세상과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John chapter 1 verse 10 through 11.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피조물에게 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 배척을 당하십니다. 우리도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걸림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안 믿는 자들로 살아간 거죠. 그리고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나 물으신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안 믿은 것뿐이지 내가 언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런데 성경은 안 믿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고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이며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의 실상이라는 거죠. 불신은 그냥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죄의 실상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으로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삶? 우리도 이 땅에서 돌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걸림돌,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워주는 모퉁이돌,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죄인들을 실족하게 되는 것,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화가 나서 배척하며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걸림돌이 되신 삶에도 참여되어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배척을 당하신,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신 그 삶에도 참여되어 있고, 결국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에 참여되어 있고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배척을 받는 곳.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만 아니라 자기 친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 육체의 가족은 예수님을 버려도 천국 가족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달라요. 정말 다이버스하죠. 이민교회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족으로 맺어주신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달라도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은 내 가족이라고, My family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천국 가족들을 모여주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믿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서로 걸림돌이 되거나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세워주지 못하게 한다든지,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서로 걸림돌로 여기거나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가서 세워줄 수가 없도록 나를 철저히 막는 모습은 걸림돌로 여기고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섬길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절대 남을 세워주는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처럼 서로 영접하고 세워주는 관계로 부르셨어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새교인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나를 세워주세요.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삶을 사셨듯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위에, 나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 위에 내 형제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삶. 교회는 사워주라고 부르신 곳이라는 거죠. 그냥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워주기 위해. 물론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됨을 깨며 예수님 배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가 그 죄를 다루고 합당한 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형제 배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져주고 얻고 세우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싸워가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더욱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안에서 서로 영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싸워가는 싸움. 어느 한순간도 걸림돌이 되거나 배척이 되지 않는 관계와 교제를 지키는 삶. 왜? 예수님도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린 내버려둬요. 대란, 걸림돌이 되고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까지 와요. 절대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는 것도 세워주는 삶까지도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마지막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5 and 6.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의 권능에 제한이 있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뜻인가요? 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이 믿음으로 협력해야만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지금도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뭐 내가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를 뭐라 그러죠? 저들이 안 믿어서 고침을 못 받는다. 예수님께는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다 고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조건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주권적인 권능과 뜻과 은혜로 하시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협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은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의조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의도적으로. 어떤 곳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버리는 곳.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곳일수록 더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적들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세상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곳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막 이적들이 베풀어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 세상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은 거짓 믿음을 가진 곳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중에 사도들의 사역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곳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영접하는 곳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불신으로 가득 찼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거는 서프라이즈.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크게 탄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가족들 다 믿음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초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 집과 나라로 세워 가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워 가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도 돌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 새교인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님이 친히 자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참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버려야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땅에는 버려야 되는 걸림돌, 아무 영광이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돌, 아니, 아주 배척해야 되는 돌.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Precious Cornerstone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돌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돌 중에 보배로운 돌로 여기는 거 있죠? 그럼 뭐라고 부르죠? 보배로운 돌, 돌석자, 보석이에요.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니라 보석.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보석, 트레저라는 거죠. 천국 성전 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보배로운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보배로운 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precious stones, 돌들로, 보석들로 세워지는 걸 보여주세요. 그 보석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보석들로 세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들로 영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석을 살 때는요, 값을 지불해야죠. 보석이 귀할수록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귀한 보석일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는가? 이 보석을 사시려고 치르신 값,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분을 가장 보배로운 돌로 사시려고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 자기 피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실 하나님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겨주시듯 이제도 우리도 예수님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거할 신령한 집, 천국 성전,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고 여기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 함께 그 보석들을 찾아 세워가는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새 교인으로 받은 송 크리스 아일린 성도님, 그리고 소율이, 은일이 가정도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보석들을 찾아 하나님 집과 교회로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한 귀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름다운 보석들로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석들이 증거하는 빛은 예수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석된 현실은 예수님을 보아야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장 복된 현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영광과 축복을 무엇으로 확인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실 거예요? 딱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해주신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보석들이 되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시온에 두시려고, 천국에 두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걸림돌이고 버리는 돌일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우리 영광 못 봅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우리 안에 참 보석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보석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천국 성전의 보석들로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보석들을 다 찾고 모아 시온의 천국에 예수님 품 안에 두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날까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보석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보석처럼 귀히 여기며 더욱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도 걸림이 되시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걸림이 되거나 배척되는 때가 한순간도 없이 끝까지 세워지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삶,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어 천국 성전의 보석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을 꼭 붙들고 저희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서로 세워지고 세워주는 삶 속에서 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